우리 한국의 옛날 속담 가운데서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나가게 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씨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 씨가 어떤 사람에게는 활기를 주거나 용기를 주거나 또 절망을 이기는 힘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삶에 있어서 행복을 하게 하는 행복의 씨를 씨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말이 절망을 주기도 하죠.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슬픔과 고통을 겪게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씨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 말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말의 위력이 무엇인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 보면은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그 큰 배를 작은 키가 방향을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키가 배를 움직이는 겁니다. 아무리 거대한 배라 할지라도 그 키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이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사람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말을 많이 하면은 적극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죠. 낙관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낙관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소극적으로 말을 하다 보면 소극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비관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비관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방송에서 이 말의 파워, 힘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30개의 단어를 주면서 이 단어들을 가지고 5분 안에 세 문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그룹에는요, 노인을 연상케 하는 단어들을 주었고요, 또 다른 그룹에는 젊은 사람들을 연상케 하는 단어들을 주었습니다. 그 실험자들은 변화를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은 그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니까 노인을 연상케 하는 단어들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노인이 된 것처럼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를 상징하는 단어를 준 사람들은 아주 활기가 차고 행동이 빠릇빠릇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말이지만은 그 말이 인생의 방향을 바꿔 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고에 어느 저 시골에서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미사를 드릴 때 성찬식을 행할 때 그 아이들이 와서 도와주잖아요. 그 한 아이가 그 포도주를 실수해서 떨어뜨렸습니다. 쏟았지요. 그런데 신부님이 그 아이를 뺨을 때리면서 야단을 치면서 너 그렇게 실수할 것 같으면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돌아가서 교회를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커서 유고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누구냐면 반기독교적인 대통령,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28년 동안 공산주의자로서 나라를 다스렸던 티토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미국의 어느 다른 성당에서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신부님이 미사를 집행하는데 그 수종되는 아이가 잔을 떨어뜨려서 포도주를 엎질렀습니다. 그때 신부님은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걱정하지 마, 너는 커서 훌륭한 신부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해서 바로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은 미국에서 유명한 풀턴 쉰이라고 하는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영혼의 평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는 인생은 살아볼 만합니다. 그 외 여러 가지 훌륭한 저서들을 남긴 종교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말 한마디가 이 두 사람을, 그 인생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한마디가 그 삶을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자한 말 한마디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은 사람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 말씀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작은 불씨가 이것이 가서 큰 산을 태우기도 합니다. 많은 나무와 집을 태우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불씨라고 해도 이것이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 말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 말 속에는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을 한마디 잘못해서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재물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고사성어 가운데서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치밖에 안 되는 바늘로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어쩌면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오래전의 이야기죠. 살인마 지존파라고 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갱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김기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사형 언도를 받고 처형을 받기 전에 법정 최후 진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4학년 때입니다. 1977년 겨울인데 크리파스를 가져오라고 하는 그걸 안 가지고 와서 그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 앞에서 자기를 세워놓고 때리면서 너 그렇게 그걸 잊어버리면 되냐고 무시하고 벌을 주고 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그때부터 내가 커서 사람들을 많이 죽일 거야. 모든 사람이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많은 사람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생님의 한마디 말이 그 산골 시골의 그 한 아이의 그 마음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좋지 않은 그런 처절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는 상당히 파괴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통제하고 결정해 주기도 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여러분 말이 크지 않습니까? 사람보다 커요. 그런데 그 말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재갈을 먹입니다. 재갈을 물려서 그 말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갈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은 그 등지 큰 말을 통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이 말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잘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말에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잠언 6장 2절에 보면은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자기 말에 의해서 자기가 거기에 굴레에 잡혀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말의 재갈처럼 배의 키처럼 산불의 불씨처럼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력이 있고 영향력을 끼치고 파괴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말을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잘 다스린다는 이야기는 성숙한 언어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숙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첫째로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로 8절에 보면은 이 혀라고 하는 것이 이 컨트롤되지 못하면 이 부정적인 면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이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을 부정적으로 불의하게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참으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혀라고 하는 것은 악을 지향하면서 불의의 세계가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을 망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혀는 길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8절이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라고 하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이건 바로 악 자체고 그 안에 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혀를 잘 길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혀를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짐승이나 혹은 벌레나 하늘나는 새나 뭐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 훈련을 하면은 그걸 잘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이 사람의 혀를 이렇게 통제하는 것은 길들인다고 하는 것은 제어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혀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다시 보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혀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 말씀이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이 바울도 말을 하기를 이 사람의 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속이면서 또 그 안에 독이 있으면서 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 혀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 부정적으로 발설하게 되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다 본능적으로 그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훈련하지 않고 컨트롤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가지고 우리를 컨트롤해 주셔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를 조사해 보니까 남자들은 평균적으로 1만 2천 개 단어를 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요 2만 5천 개 단어를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통계는 뭐냐면 우리 여성분들은 남자들보다 말을 두 배 남자들이 12,000개를 하는데 여성분들은 배가 되면 24,000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1,000개를 더 플러스 해가지고 25,000개 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남성들보다 보통 말을 더 많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는 말들을 이렇게 말하는 시간만 딱 모아서 끊어서 보니까 13년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13년 동안은 쉬지 않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죠. 그런데 그 많은 말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선한 말,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은 얼마나 될까? 대개 사람들은요, 16세까지 다른 사람에게 듣는 말 중에서 부정적인 말이 17만 3천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듣는 말 중에서 긍정적인 말은 16,000개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성장을 하는데 그 듣는 말 중에서 부정적인 말이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면은 그 아이가 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는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정적인 말은 17만 6천 개를 듣지만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훨씬 더 10배나 많이 듣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방치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심리학자가요, 우리 사람들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할까? 5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많다는 이야기 아니고 5만 가지 말 그대로. 그런데 그 5만 가지 중에서 75%는 선한 생각이고 그러면 참 좋겠죠. 근데 75%가 부정적인 이야기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25%가 긍정적인 말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 속에서 4분의 3은 이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좋지 않은 생각이고 좋은 생각은 4분의 1밖에 안 된다. 25%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방송국에서 실험을 하면서 15개의 좋은 말과 나쁜 말을 실험 대상자들에게 들려줬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은 말을 기억하기보다는 나쁜 말을 기억하는 것이 66%. 그러니까 66%가 좋은 말 기억하기보다는 나쁜 말을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나쁜 말은 아주 그냥 센스티브하게 잘 받아들여요. 좋은 말은 그냥 기둥을 흘리고. 이게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나 자신을 컨트롤 하지 않으면 그냥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 싹 갈아엎어버리고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그래야 그 안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변화를 받아야 사람이 성숙한 언어 생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좋은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언어 생활 두 번째로는 말과 행동, 언행일치의 생활을 추구해야 됩니다. 늘 우리는 말을 하면서 내가 이 말대로 살아야 돼,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야고보는 자신을 포함해서 이렇게 말에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니까 그 선생 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선생이 되면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말을 많이 하면서 또 말에 실수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선생된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보다 뭐 심판이 더 뭐 차등을 두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이 선생된 사람들이 더 말을 많이 하니까 더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경고성의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나 실수를 하기 때문에 야고보가 누굽니까? 지금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돌아보니까 실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말하지 않는 사람보다 실수를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뭐 자기도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그 당시에는 유대사회에서는 선생, 랍비가 되면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공부하고 토라를 공부하고 그래서 선생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랍비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선생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도 선생이 안 되면, 아무도 랍비가 안 되면 누가 가르칩니까? 그래서 여기에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야고보는요, 특히 이 컨텍스트 속에서, 본문의 흐름 속에서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에 합당한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이 말만 하게 되면은 그런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장 1절 2절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 여러분, 너도 나도 선생이 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다 아는 일이지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다 실수가 있어요.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또 선생이 되려고도 노력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알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번역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남의 결점을 들추어 내는 일에 열을 올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많은 과오를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판단력을 가져야 할 우리 교사들이 악을 행한다면 더 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아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헐뜯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렇게 위해서 막 열을 올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은 실천하면서 참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말을 조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유명한 가수의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에요. 아버지가 일찍 병석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장 고생을 하면서 삼남 이녀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 권사님이 무슨 일을 하느냐, 집에서 가짜 꿀을 만들어서 팔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가짜 꿀을 팔면서도 내 주를 가까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꿀을 저으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린 아들이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가짜 꿀을 만들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너무 안 들어서 좀 나중에 어머니에게 물어봤대요. 어머니, 그렇게 불법적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머니 하신 말씀이,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야,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집세 방세 누가 내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양심을 팔고 신앙을 팔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옳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앙 따로 행실 따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과 신앙과 행실이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갔는데요. 아, 그 교회 어느 권사님 할머니가 새벽에 일찍 와서 막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 열심히 기도를 하세요. 야, 참 귀한 분이구나.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바깥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누가 저렇게 싸우나 봤더니 그 새벽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그 이웃집, 교회 옆집에 있는 아줌마하고 싸워요. 그 왜 싸우냐 해봤더니 권사님이 기도하시고 집에 가시다가 옆집 호박 따가지고 집에 와서 된장국 끓여 먹으려고 남의 집 호박 따다 들켜서 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성숙한 언어 생활을 위해서는 언어 생활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언어 생활을 훈련을 해야 합니다. 9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똑같은 입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집에 가서는 또 밖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을 그 입술로 저주하고,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가 있느냐. 10절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느라.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좋은 언어 생활을 날마다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이 자꾸 교회 안 가요. 그 왜 안 가느냐 했더니 이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떡이 돼서 오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고, 목사님, 우리 남편 교회를 안 나오는데 술 먹어도 좋으니까 오라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술 마셔도 괜찮으니까 교회는 나오세요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 하도 아내가 남편에게 간절하게 이야기하니까, 아, 그러면 내가 이번 주일날은 내가 교회 갈게 하더라는 거예요. 기대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날 밤이 새도록 안 들어오는 거예요. 술 마시고 새벽에, 그것도 차도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술집에 맡겨놓고 그냥 기어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혼자 교회를 갈 수밖에 없죠. 약속을 그렇게 해놓고 안 가니까 마음에 미운 마음이 생겼어요. 교회를 갔다 왔더니 남편이 미안했던지 우리 저 차 찾아가지고 당신 운전 연습도 좀 시키고 우리 야외 나가서 밥도 먹고 오자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음은 좋지 않았지만 따라 나갔는데요, 이 남편이 횡단보도를 가지 않고 그 길을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트럭 운전사가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발견하고 막 밟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문을 열고 지나가면서 남편을 보고 이 바보 멍청이 얼간이 머저리 쪼다야 길을 똑바로 건너야지 그렇게 하면 되냐고 소리를 지르고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저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나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저 아저씨가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남편이 또 기분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럼 뭐 차를 찾아가지고 운전 연습을 시키는데 운전 연습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운전 교육은 남편한테 배우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기분 좋게 나가서 둘이 싸우고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둘 다 기분이 나쁜데요. 집으로 가는 길에 보니까 개 한 마리가 옆에 쫄랑쫄랑 걸어가요. 그때 남편이 아내 보고 여보 당신 친척 지나가니까 인사 한번 해 그랬어요. 그래 그 말들은 또 이 아내가 또 얼마나 또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 안녕하세요. 시아버지부님 지금 어디 가세요?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골라서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기의 말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나이스하게 말할 수 있는 성숙한 은혜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